살아계신 주님.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상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지르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된 부활의 아침의 햇살이 우리 가슴 속에 쏟아집니다. 무겁고 칙칙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추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순환절의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기쁨과 축제를 선포하는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종교에서는 그 성탄절보다 부활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성도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토요일 저녁 자정이 되면 목사님들이 종을 울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이른 새벽 거리 곳곳으로 흩어지고 아침해가 떠오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기쁜 얼굴로 인사하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너무 종교적인 의식으로 지키지 이 부활이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를 잘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부활의 영적인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1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살아계셨던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의 의미는 다릅니다. 석가모니도 모하메도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을 때 훌륭한 일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다 죽어서 지금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주님은 또 달라요. 나사로도 부활했었죠. 예수님이 부활시켰어요. 그렇지만 나사로는 몇십 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한 영화에서 보니까 전쟁터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을 죽은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꿈틀하는 거예요. 어? 살아있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네 의미는 숨만 붙어있는 거예요. 한물 간절했던 노장 선수가 코리안 시리즈에서 위기에 몰린 팀을 맹활약을 해서 구해내고 기적같은 승리를 창출해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노장 선수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아무개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살아있다는 말은 실력과 패기가 아직도 녹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권세를 믿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사람이 마침내 죄상이 드러나서 법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나라에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살아있다는 말은 정말 순리대로 역사가 중심을 잡아간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살아있네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데,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여기에 특별히 플러스 알파의 영적인 의미가 담겼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자 했을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시면서 덧붙여서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토대로 하고 전제로 하고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이번 달 우리 교회 큐티 커버 책자 표지가 아주 멋있는 표지인데 의미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서 나오시면서 본인이 못 박히셨던 저 멀리 갈보리 십자가의 세계를 보셨을 것이다 라는 설정으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기가 막힌 저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일 거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은 십자가를 거쳐왔기 때문이죠. 승리한 뒤에 치열했던 전투 현장을 돌아보는 장군처럼 부활의 새벽에 우리 주님은 빈 무덤을 나오시면서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럽게 못 박혔던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지켜보시면서 가치가 있었어. 나는 죽음을 이기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냈어. 저 십자가는 가치가 있었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영원하진 않습니다. 6시간 주님이 달려계신 뒤에는 부활 생명이 찾아와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부활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는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한다면 부활의 승리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 치열했던 그 경기를 끝내고 불가능했던 승리를 따낸 팀이 함께 고스통 나눴으니까 와고자 막 트로피를 들고 환호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끌어안고 울잖아요. 그때 경기 내내 없었던 선수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막 같이 막 좋아하면은 다른 선수들이 뭐라 그래? 쟤는 도대체 뭐냐? 경기 때 코끝도 안 보이던 사람이 왜 승리의 순간에만 와서 누릴 수가 없죠. 본인이 민망해서도 그렇게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두 축을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근본이 없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 없는 고난처럼 비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신앙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간신히 숨만 붙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아 역사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십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일곱 금촛대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고 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촛대들이 다 교회라고 했죠. 요한계시록을 받는 일곱 교회들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촛대 가운데로 걸어 다니신다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먼데 가지 않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계십니다. 부지런히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그만 가게도 주인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죠. 아무리 작은 가게도 하루 종일 경영해도 돌봐도 일이 있어요. 하물며 지상의 모든 교회를 우리 주님은 잠시도 가만 방치하지 않으시고 먼지가 쌓이게 하지 않으시고 몸된 교회를 챙기십니다.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촛대는 빛을 발하는 존재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전달하는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통해서 이 빛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썩었냐?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캄캄하냐? 딴 사람은 몰라도 교회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교회를 두신 것입니다. 어둡지 않으면 왜 촛대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그 썩어 캄캄한 시대를 향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지 않고 어둠 속에서도 곳곳에 등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이 촛대가 금촛대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기에 그만큼 교회가 귀하다는 얘기죠. 교회가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지상의 교회는 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보십니다. 함부로 교회를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지옥문의 열쇠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는 절대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영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옥문을 부수고 나와서 천국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지상과 천국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평생 해도 못다 이 놀라운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세계를 커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제자를 삼으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공격 명령을 내리셨어요. 교회는 숨만 쉬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화력을 너에게 실어주겠다는 뜻이죠. 얼마나 가슴 벽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한 계시록을 기록되던 상황은 결코 시대 상황이 녹록치 않았습니다. AD 90년경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반모섬에 귀향가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무서운 핍박으로 교회를 탄압하던 때입니다. 뭐 그전에도 네로 같은 아주 광기 어린 폭군의 탄압이 있긴 했지만은 이 도미티아누스는 굉장히 치밀하고 집요하게 시스템을 펼쳐서 교회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도 치병 환자래가지고 황제도 신이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줄 텐데 황제도 너희 신 중에 하나로 섞어서 믿어라. 이렇게 강요했어. 이걸 거부하면 너희는 불충이다. 반역이다. 로마가 아무리 자비로운 나라라도 그건 용납할 수 없다. 여기에 유일하게 반기를 든 게 기독교였죠. 기독교는 다원주의가 아니니까. 그러자 무시무시한 채찍이 돌아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컬 장사클럽에 가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자판 깔고 장사하면 전부 다 불법 장사로 매도되어서 쫓겨났어요. 일반 시민에게는 1% 매기던 대출 이자를 기독교인들만 50%를 매겼어요. 어떻게 삽니까? 툭하면 감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추방당하고 그래도 버티면 재산을 몰수당한 뒤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추방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무덤으로 가고 카타콤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천들의 반이 노예였던 거예요. 제대로 살려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숨만 붙어 있어도 감사한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라. 담대하게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라. 이게 됩니까? 수십 년을 견뎌왔지만 이제 도미티아노스 황제쯤 되니까 그때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었어요. 교회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에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똑똑히 적어가지고 일곱 교회들, 그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줘라.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각 교회가 받고 나서 교회들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갖게 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록에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그 영광의 모습이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목격했던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처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처럼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죠. 3년 동안 가장 측근에서 주님을 보자 했으니까. 그런데 그 요한이 60년이 지나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요한은 육체의 예수님은 잘 알았어요. 부활 전에 예수님은 잘 알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정면으로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기록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교회들에게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13절 16절 읽습니다.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모습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자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다 압축되어 있어요. 가슴에 금띠가 입는 긴 옷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착용하던 복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교회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임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 때 그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촛대와 촛대 사이를 오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듯이 주님께서는 교회들 가운데 계셔서 교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가슴에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새겨진 흉배를 달고 그걸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그 지파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중보했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도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파워풀한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기도에 업혀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총알같이 달려도 그 마라톤대 이길 수 없어요. 개미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은 사자 뒤에 빨리 업히는 거죠. 그러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유창해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업히는 게 최고죠. 그분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셨는데 이 옷은 왕의 옷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왕의 옷을 입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교회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는 왕의 왕이신 주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하루살이 같은 왕임을 교회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로마의 핍박 앞에서 계속 기가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절대 권력의 제국이었지만 정말 이상한 사이코 같은 왕들이 많았어. 황제가 한번 들어서면 피바람이 불었어. 정권만 바뀌면 무서운 정치 보복이 있었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권력과 돈의 야합이 있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불안해하는지 몰라요. 정권만 바뀐다 그러면. 하지만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역사의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의 정권 다툼에 기죽지 마라. 너희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그들은 추상 같은 로마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흰 양털 같고 눈 같은 머리털을 가지셨어요. 동방에서 흰 머리는 연륜과 지혜를 암시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눈 같다는 것은 주님의 순결입니다. 세상은 더럽지만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의 힘으로 선한 능력으로 악한 세상의 권세를 싸워 이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주님의 거룩으로 옷 입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교회는 주님의 거룩으로 무장을 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모든 사물을 꿰뚫어 봅니다. 이거는 뭐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CCTV와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하늘의 법을 인식하며 사는 우리는 지상의 법을 초월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코람 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디서든지 주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고 했어요. 발은 몸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원수들을 압도하시며 우리를 구하기 위해 달려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발은 상처나고 피 흘리는 발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발은 모든 세상의 권세를 짓밟아버리는 능력의 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의 사나운 힘에 치여서 무너질 때마다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주님의 구원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 검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이 나올 때 모든 어둠의 권세를 베어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의 검을 교회는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마다 이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를 마귀는 함부로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셨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땅에 빛나는 로마의 궁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이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했던 일곱 교회들에게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가슴속 깊이 새겨넣어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도 많고 세상 건물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좋은 교회 건물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아니었어요. 교회들은 자기 건물 없었어요. 가끔씩 두란노 서원 같은 이당의 그 세상 사람이 쓴 학원 같은 거 안 쓸 때 살짝 빌려 들어가서 쓰곤 하고 대부분 오이코스라는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습니다. 아니면 핍박을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모였죠. 하지만 황제를 섬기는 신당이나 아폴로 제우스 신전 같은 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 아테네 같은 데 가보면 그 파르테논 같은 데 가보시면 뭐 웅장하죠. 그런 데서 뿜어내는 그 황제의 영광, 로마의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해받던 초라하고 가난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겁에 질리고 기가 죽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을 받고 나서 달라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인가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둘러싼 세상 제국의 화려함 앞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태양빛을 본 사람들이 애지간한 LED 가지고 이렇게 기죽지 않듯이 오늘날 이 사실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토록 한국 교회들이 이토록 무기력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인간적인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영광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시간을 덜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가 유튜브, SNS 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유튜브 제일 많이 하는 넷플릭스에 큰 돈을 갖다 바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잘 때도 장렬하게 유튜브를 보면서 까딱 해버리잖아. 옛날에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기도하면서 잠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참 어렵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보고 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미 세상의 기세에 압도돼서 기가 죽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교회 머리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토록 핍박받는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던 유일한 힘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편지로나마 받아서 읽는 것이었어.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ix your thoughts on Jesus. 아예 그냥 예수님한테 생각을 꽂아놓아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아,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적당히 해서 문제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것 정도의 열정으로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죠. 목회자인 저도 아이러니하게도 목회하느라고 바빠서 집중적으로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몸부림쳐서 자꾸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사나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는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이런 위대함을 보지 않나요? 다니엘이 직장에만 출근하면 그 바벨론 왕궁의 사방의 정치꾼들 다니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악한 그 파당 정치하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회의하고 일하다 보니까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다니엘이 스톱, 내 전화 이제 다 홀드해 주세요. 나한테 사람 찾아오는 것도 홀드해 주세요. 한 시간 동안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방에 달려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그는 숨을 내쉽니다. 그때 비로소 숨을 쉬는 거죠. 그때 뭐 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딱 문을 열고 다시 나올 때는 당당해진 거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왕을 만나도 기가 죽지 않아요. 어떤 사나운 사람들이 자기를 갈구어도 뭐 그러려니 이미 그 안에 은혜의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오후 업무가 아주 편안한 거지. 그리고 또 좀 지칠 것 싶으면 아, 나 저녁 예배 시간이네. 내 전화 홀드하세요. 그리고 또 한 시간 딱 들어가지고 퇴근하기 전에 또 주님의 영광 앞에 압도가 됩니다. 그리고 퇴근하니까 다니엘은 그 무서운 공직자 생활을 정권이 몇 번 바뀌고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데도 80이 됐는데 20대 때 총리였는데 80대도 총리. 연줄 하나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가능한 일이에요. 툭하면 정적들이 모함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사나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데 시간을 낸다면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온 우주의 역사를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그 시대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속에 펼쳐놓을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교회가 존재하는 시대에 그 지역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남북전쟁은 미국의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나라가 두동강이 나게 센 그런 시대였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을 기도실로 만들면서 날마다 뜨거운 아침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미국을 두동강 날 뻔한 위기에서 건져내잖아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지금 망가진 오역의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 나라를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이렇게 분열됐어요? 교회가 싸웠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면 이 망가진 한국의 역사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교회에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12절, 15절에 보면 두 번이나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옆에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음성을 주고 계시는데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고 했죠. 저는 이 많은 물소리가 뭔지 좀 감이 없다가 오래전에 이렇게 캐나다 토론토 옆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이렇게 관광 갔다가 딱 알았어요. 그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기서 또 이렇게 돈을 좀 주면은 관광선이 폭포 바로 앞까지 데리고 갑니다. 전부 다 우비를 입혀줘요. 그 앞까지 가면 막 소나기처럼 폭포에 파편이 튀니까. 그런데 더 히트는 그 앞에 딱 가면은요. 가기 전에 안내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내도 그 앞에 가서 안 들릴 것입니다. 폭포의 소리가 the noise of the fall is so loud it will shut out all other noises. 폭포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의 모든 소리를 잠재워버릴 것입니다. 진짜 가까이 가니까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많은 물소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들으려고 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쩌렁쩌렁 울리는 권능의 음성인데 우리는 그 맑고 강한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압도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24시간 우리한테 조잘조잘되는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를 셧아웃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으면요,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머리 깎으러 간 이발수분이 항상 뉴스를 틀어놔가지고 30분 동안 머리만 깎고 나면 막 제가 막 성령 충만했다고 막 우울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분노가 안 되겠다 해서 그다음부터는 가자마자 채널부터 바꿔놓습니다. 그 음성을 무의식 쪽에 깔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정말 패배적이 돼요.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최고의 점쟁이기 때문에 어느 날 농사를 앞둔 농부들이 그 점쟁이를 찾아와가지고 그해의 작황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흉계가 나왔어요. 올해는 엄청난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믿은 농부들이 그해 농사를 접어버리고 대거 다른 나라로 피난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떠난 농부의 수가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과연 엄청난 흉년이 찾아와 대기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날씨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가뭄도 없었어요. 홍수도 없어요. 왜 흉년이 났느냐? 기상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해였는데 왜 흉년이 났느냐? 점쟁이의 말을 듣고 2만 명이나 피난을 가가지고 농사를 지을 농부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근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다들 점쟁이한테 가서 따졌더니 내가 흉년이 난다고 했지. 그 말은 맞지 않았냐. 너희들이 농사를 안 지어서 대기근이 났다. 1946년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점쟁이가 마귀예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나쁜 믿음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아세요? 뉴스는 팩트가 아니라 해석입니다. 이걸 계속 듣고 있으면 항상 여러분이 보는 모든 신문, 칼럼, 유튜브, 뉴스 다 보면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무슨 노벨상 탔다는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의 에세이를 읽어보면 결론은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은 나도 하겠어요. 이 세상 뉴스를 보면 마귀의 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불경기라고 하고 나라가 위기라고 하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듣고 싶으면 낙심되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오고 죽고 싶지. 이렇게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이 얼마나 슬프고 심각한 일입니까? 2위 일본의 2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젊은이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이 어른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절망적인 소리를 풀어놨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소리는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날이 갈수록 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나지.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생각 포맷이 잘 돼가지고 낮에 세상 소리를 들어도 견딜 수가 있어요. 낮에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헝클어놓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에 맑은 생수로 깨끗이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잠들기 직전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짓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사람은 자기 전에 1분이라도 손가락을 모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접속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누가 마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마귀를 이겼나요? 그랬더니 루터가 대답했습니다. 마귀가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묻죠. 여기 누가 사나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사랑하는 주님이 문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마틴 루터가 살았는데 이사 나가고 이제는 내가 산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나가셔서 마귀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한 어둠은 결코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은 초대교회들이 그 세상의 권세에 압도돼서 이제 신앙생활 포기하려 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설명만 듣고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도 이 성경 말씀만 보고도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담대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세상 앞에서 사나운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듣다가 불안해하고 죽고 싶어하고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오늘 정신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